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백악관 내부로 수상한 물체가 투척돼 일부 구역이 봉쇄됐습니다. 백악관 경호를 담당하는 비밀 경호국 관리는 한 여성이 30일 백악관 북쪽 담 너머로 어떤 물체를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는 폭발물 처리반과 화학물질 처리반이 출동해 해당 물체를 조사했습니다. 이날 오전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메모리얼 데이 연설을 마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사건 발생 당시 백악관으로 돌아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중서부 도시 시카고에서 지난 28일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4명이 숨지고 약 5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최연소 피해자인 15살 소녀 베로니카 로페즈가 타고 가던 차량에 누군가 총을 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카고 경찰 당국은 미국 휴가철이 시작되는 메모리얼 데이 휴일 동안 거리 곳곳에 경찰력을 추가 배치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총격 사건으로 최소 12명이 사망하고 44명이 다쳐 경계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시카고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지만 최대 도시인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보다 살인율이 높다는 오명을 써왔습니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첫 3개월 동안 시카고에서 141명이 살해돼 지난해 기록 82명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일본에서 아베 신조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56%로 나타나 지난 2014년 9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니케이신문과 도쿄TV는 30일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아베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56%로 전달에 비해 3%포인트 상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2%는 최근 이세시마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개최 과정에서 아베 총리가 보여준 지도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거의 대부분인 92%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이 잘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정부가 내년에 도입할 계획인 소비세 인상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절반이 넘는 63%가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밖에 물가 하락을 막고 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아베 정부의 이른바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도 찬성의 경우 2%포인트 오른 38%, 그리고 반대는 4%포인트 떨어진 49%로 반대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억만장자 숫자가 매년 30에서 40% 비율로 늘어나고 있지만 자선사업엔 여전히 인색하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유엔 개발기금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자선기부금 규모는 미국이나 유럽의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지난해 중국의 억만장자가 38%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기간 이들의 순자산 가치는 1,700억 달러가 늘어나 총 8,3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중국의 억만장자 증가 비율은 미국에 이어 전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유엔 개발계획 중국 사무소의 구칭 부소장은 BOA에 자선기구들의 투명성 부족을 중국에서 기부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 꼽았습니다. 구칭 부소장은 중국에서 자선기금 사용과 관련한 대형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고 기부를 장려할 만한 세금 혜택 또한 드물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정상이 1차 세계대전 최악의 전투인 베르뎅 전투 발발 100주년을 맞아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9일 양국 화해의 상징인 프랑스 베르뎅에서 열린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두 정상은 30만 명의 프랑스군과 독일군이 희생된 베르뎅 전쟁터에 마련된 군묘지에 영원을 상징하는 불을 밝히고 손을 맞잡았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행사에 참가한 4천여 명의 양국 청소년들에게 국수주의적 사고의 위험을 경계하면서 21세기 도전은 함께 힘을 모을 때만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레반 무장세력이 아프가니스탄 남부 헬만드주에서 공세를 강화하면서 약 30명의 아프간 군인이 사망했습니다. 탈레반이 지난 28일부터 아드살리, 게레시크, 마르자 지역에서 합동공격을 시작하면서 희생자가 잇따랐다는 게 아프간 관리들의 설명입니다. VOA 세계뉴스의 백성원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5월 30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북한이 강원도 원산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한국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친북 국가로 알려진 우간다가 북한과의 안보 군사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친북적인 성향을 보여온 우간다 측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여타 아프리카 주요국가들
최근 동남아에서 잇따라 발생한 은행 해킹 사건에 북한이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북부 지방에는 새벽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하지만 비는 곧 그치고 점차 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29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강원도 원산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한국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요격 대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에서 최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는 30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 강원도 원산에서 무수단 미사일을 실은 이동식 발사대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추적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5일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발사 직후 공중 폭발했습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도 두 발의 무수단 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했으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한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이번에 무수단 미사일 실패 원인을 분석 보완하는 한편 체면을 세우기 위해 발사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후 5시 30분께 평안남도 일대에서 방사포와 견인포 등을 동원해 포병 사격 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요격 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NHK 방송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상황에 따라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파괴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파괴 조치 명령은 북한 미사일이 일본의 영공 또는 영해에 들어오면 즉각 요격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일본 자위대는 고성능 레이더와 요격용 미사일을 갖춘 이지스함을 동해에 배치하고 지상에는 패트리언 미사일을 배치해 경계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2087호와 2270호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국제해사기구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수단은 과거 소련이 개발한 R-27 미사일을 북한이 들여와 개량한 것으로 사정거리 3,000km의 이동식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친북 국가로 알려진 우간다가 북한과의 안보 군사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표를 놓고 우간다 내에서 한때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우간다 정부와 북한과의 관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우간다를 첫 국빈 방문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9일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이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우간다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무쇠베니 대통령이 북한과의 안보와 군사, 경찰 분야의 협력 중단을 포함한 안보리 결의에 충실한 이행을 지시한 사실을 박 대통령에게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무쇠베니 대통령은 북한이 우방인 중국이나 러시아 등으로부터도 고립된 행동을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우간다는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9항은 회원국에게 북한으로부터 군사 또는 준군사 조직과 경찰 훈련을 위한 훈련관과 자문관 초청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쇠베니 대통령의 대북협력 중단 선언은 우간다가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가라는 점에서 외교적 파장이 클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우간다가 북한과의 군사협력보다는 한국과의 실질협력에 보다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우간다는 국방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해 군사교육과 방위산업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간다는 한국 측의 투자 증대를 통한 경제협력 확대를 적극 모색하는 한편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가진 정신개혁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속적 협력을 기대했습니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입니다.
친북적인 성향을 보여온 우간다 측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여타 아프리카 주요 국가들의 안보리 결의 이행을 견인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교적으로 비동맹 전통을 갖고 있는 아프리카는 대체로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무쇠베니 대통령은 북한을 세 차례나 방문해 김일성 주석을 만났고 양국은 이런 지도자 간 친분을 바탕으로 군사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무기류 무역과 인적 교류를 계속해왔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엔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우간다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무쇠베니 대통령은 그러나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 정상회담을 포함해 세 차례나 회담을 갖는 등 외교적 비중을 한국 쪽에 더 두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입니다.
국제 제재에 또 다른 활로를 찾는 것이 아프리카와 중남미인데 아프리카에 그동안 소화기 및 미사일 관련 수출을 많이 해왔고 그것이 나름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하나씩 막히는 분위기인데요.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자금줄이 끊긴다 이런 측면에서 타격이 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중단키로 했다는 한 우간다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샤반 반타리자 우간다 정부 부대변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는 AFP 통신의 보도로 한때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샘 쿠테사 우간다 외교장관이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간다가 유엔 제재에 따라 북한과의 협력을 중단한다고 공식 언급해 사실상 AFP 보도를 반박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구현 박사는 우간다가 외교적 필요로 대북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로 반대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과의 교류 활성화 여부에 따라 우간다의 태도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우간다는 그럼 얼마만큼 이제 한국과의 교류가 이제 좀 활성화되느냐, 뭐 많은 뭐 인적 교류도 말씀을 하셨고 뭐 개발 협력 그런 자금 지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얼마나 지속 가능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쪽 우간다 정부에 이제 인센티브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간다 정부가 북한에 대한 입장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준 우발적인 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럽연합이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와 EU 국적자의 북한 내 투자 금지 등을 포함한 대북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유럽연합은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추가 제재를 단행한 분야는 교역과 금융, 투자, 운송 등 총 4개입니다. EU는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행위는 국제 평화와 지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면서 이 때문에 EU는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한 제재 조치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역 분야의 경우 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재료나 물품, 기술에 대한 목록을 추가하고 북한과의 무역과 관련한 금융 지원은 전면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석유 관련 제품과 사치품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하지 못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금융 분야에선 미리 허가를 받지 않은 자금에 대한 거래 중단을 명시했으며 투자 부문에선 북한의 EU 국가 내 모든 투자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북한 내 광업과 정제업, 화학 관련 업종을 비롯해 북한의 불법 활동에 관여된 기업에 EU 국적자가 투자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운송 분야에선 북한이 운영하는 항공기가 EU 회원국 상공을 비행하거나 착륙 또는 이륙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북한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의 EU 회원국 입항 또한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을 계기로 대북 제재 조치를 단행했던 이유는 2013년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 당시에도 금융과 무역 제재, 자산 동결, 그리고 여행 제한 등 광범위한 추가 제재를 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지난 20일에는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과 윤정린 호위총국장 등 18명과 기관 한 곳을 추가 제재 명단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동안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 은행 해킹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여기에 북한이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해킹 실력은 수준급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북한이 동남아 은행의 돈을 노렸을까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몇 달간 동남아 3개국에서 발생한 은행 해킹 사건에 북한이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뉴욕타임스가 26일 보안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디지털 보안업체 시만텍의 전문가들은 지난해 10월 필리핀의 한 은행에 대한 공격과 작년 12월 베트남 피엔퐁 은행 공격 그리고 올해 2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공격 등 세 건의 은행 해킹이 서로 연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커들은 이들 은행에 대한 공격에 2014년 소니 영화사 해킹과 2013년 한국 금융기관과 언론사 해킹 등 단지 두 차례밖에 사용된 적이 없는 드문 형태의 코드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 당국자들은 2013년과 2014년 해킹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지만 이를 독자적으로 입증할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시만텍의 에릭 첸 연구원은 소니 영화사와 한국 금융기관과 언론사에 대한 공격의 배후가 북한이라고 믿는다면 동남아은행 해킹도 북한 소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을 공격한 해커들은 미국 뉴욕의 연방준비은행에 개설된 계좌에서 10억 달러를 이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긴 연방준비은행 관계자들이 필리핀에 있는 은행 계좌에 8,100만 달러만 이체했습니다. 시만텍의 치엔 연구원은 이 같은 공격이 북한의 소행이 맞다면 이체 요청 금액인 10억 달러는 북한 국내 총생산 GDP의 10%에 해당되는 돈으로 북한 입장에서 결코 푼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동안 군사정보나 무역비밀 등을 빼내려는 해킹은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최근에 방글라데시와 다른 동남아시아 은행들에 대한 해킹 공격처럼 국가가 단순히 금전적인 이익만을 노려 악성 코드를 이용해 해킹하는 사례는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치엔 연구원은 한 나라가 돈을 노리고 공격한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이번이 첫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 정권이 이 같은 해킹에 눈을 돌리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경제가 제재와 식량 부족 등으로 피폐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신문은 북한이 경제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의 GDP는 12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 사이로 한국의 1조 4천억 달러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70일 전투를 끝낸 북한이 다시 200일 전투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의 노동력을 집중적으로 동원해 당 사업을 일사천리로 끝내겠다는 건데 득보다는 실이 많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곧 200일 전투에 돌입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200일 전투가 6월부터 시작돼 12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30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70일 전투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200일 전투가 6월 달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12월 한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 대변인은 1988년과 2009년에도 이와 비슷한 연속된 속도전이 있었다면서 특히 2009년엔 김일성 생일 100주기였던 2012년을 앞두고 노력 동원에 박차를 가하는 차원에서 연속으로 속도전 전투를 벌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앞서 김 제1위원장은 평양시 교외에 있는 한 의료용 산소 생산 공장 건설 현장을 시찰하면서 곧 200일 전투에 진입하게 되는 만큼 북한 창건 기념일인 오는 9월 9일까지 공장을 완공할 것을 지시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6일에서 28일 평양에서 당 국가경제무역기관 1군 연석회의를 열고 7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을 위한 200일 전투에 들어간다고 선포했습니다. 이후 김 제1위원장이 이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지난 2월부터 이달 초까지 70일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는 김 제1위원장이 과거 할아버지 김일성 정권 당시 1974년 70일 전투와 1978년 100일 전투, 그리고 아버지 김정일 정권의 1998년 200일 전투와 2009년 150일 전투 등의 속도전 사업 방식을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70일 전투를 통해 동원의 추진력을 확보한 북한이 이제 200일 전투를 통해 7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달성하기 위해 전투를 벌여나가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장 박사는 하지만 이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북한이 7차 당대회에서 강조한 지식경제와 북한식 경제관리 방법 등의 정책 기조가 주민들 쥐어짜기식의 연이은 동원적 경제 건설과 과연 얼마나 부합하는지 냉정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동원적 방식의 경제 성장이 이미 과거 지난 1960년대부터 잘못됐음이 드러났으며 자원 낭비와 비효율성은 물론 경제 성장 능력 자체를 훼손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의 설명입니다.
지식 경제 얘기할 때 지식은 이제 막 동원해서 사람들을 쥐어짠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분위기들부터 해가지고 외부의 교류를 통해서 창의적인 정말 지식이 만들어지는 일정하는 메커니즘과 혁신 메커니즘이 있는 건데 50년대 하던 천리마나 마찬가지에 동원적인 방식의 경제 건설을 이렇게 연이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과연 표방한 정책 기조하고 부합되는지에 대해서 말이 안 되잖아.
장 박사는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내부의 자원 동원을 극대화하면서 그 과정에서 정치적 통제와 권력 집중 등을 도모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더 크게 보인다면서 결과적으로 경제 분야는 희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최근 제염소를 방문해 소금 생산을 독려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소금이 귀하다고 하죠. 이렇게 소금 사정이 좋지 않은 게 꼭 지리적 여건 때문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6일 평안남도에 있는 제염소를 찾아 현지 지도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 보도입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귀성제염소를 현지 지도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 생산 실태를 여해하셨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번 현지 지도에서 소금 생산이 식량 생산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고 인민경제 여러 부분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소금을 원만히 보장해야 한다고 독려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현지 지도에서 김정은이 소금 생산을 독려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에서는 소금이 귀합니다. 일단 생산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의 설명입니다.
예, 소금도 뭐 부족하죠. 항상 부족하니까. 작년엔 주로 물고기잡이를 독려하더니 올해는 또 이게 당대 후에 또 제염소를 방문해서 소금 생산을 늘리라는데 소금 생산이 잘 안 되고.
북한에서 제염소는 주로 서해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시 안찬일 소장의 설명입니다.
동해안에서는 뭐 소금을 거의 생산하지 않고 서해안 지역에서 이제 간섭지들을 막아서 소금 생산하는데
북한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주로 서해 쪽에 제염소를 지었습니다. 동해 지역은 흐린 날이 많고 비가 많이 내려 소금을 생산하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서면 북한은 동해안 쪽에도 제염소를 지었습니다. 북한이 소금을 만들기에 조건이 좋지 않은 동해안에도 제염소를 만들었던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찬일 세계 북한 문제 센터 소장은 그 이유로 교통 여건을 지적했습니다.
이게 생산되면은 그걸 잘 포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각지로 날아가야 되는데 이게 수송이 잘 안 되거든요. 연료 문제로 자동차나 또 뭐 열차나 이런 데서 이제 그게 소금이 우선권을 보장 못 받으니까 그런 데로부터 이제 각지에서 이제 항의가 많이 들어오는 거죠.
북한에서 소금이 귀한 이유는 이런 열악한 수송 사정 탓도 있습니다. 생산량이 적기도 하지만 수송 수단이 마땅치 않아 다른 지역으로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수송 수단이 부족해 서해안에서 나오는 소금을 제때 다른 곳으로 공급할 수 없게 되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동해안에도 제염소를 지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해체온 우리는 온갖 애로와 난관을 박차고 강성국가 건설에 한결같이 떨쳐나선 우리인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해서 서해 기술기 소금 생산 기지까지 마련해 주신 위대한 장군님.
현재 김정은 제1위원장은 제염소 건설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2012년 7월에 준공된 황남 청년 제염소는 김 제1위원장이 직접 지어준 이름입니다. 김 제1위원장은 또 제염소에 트랙터를 보내거나 염전을 현지 지도하는 등 소금 생산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소금 증산을 위한 북한의 노력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정은이 또 나서서 뭐 현장에 갔지만 그때는 또 좀 풀리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막힌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뭐 작년에 물고기 잡이도 독려할 때는 잘 되다가 또 다 후지부지 되듯이 소금 생산이 좀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것이 앞으로 이제 계속 유지되기는 어렵죠.
안찬일 소장은 또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인공위성을 쏘면서도 소금이나 된장, 간장 같은 기본적인 먹을거리조차 해결하지 못한다면서 이런 현상은 북한 경제의 난맥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국제적십자사가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내용이 잘못 해석돼 일부 물품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김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적십자사 IFRC는 24일 발표한 재난구호 긴급기금 대북 홍수대응사업 최종 보고서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도주의 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북한에 구호물품을 보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국제적십자사는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홍수 등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천막과 담요, 조리기구, 위생용품 등을 비축하려 했지만 제재로 인해 구호품을 구입, 통관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또 제재의 영향 때문에 인도주의 지원이 지연되는 일도 있다고 국제적십자사는 지적했습니다. 인도주의 지원은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제재 조항이 잘못 해석돼 일부 구호물품이 지원 불가능한 품목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질정화제는 제재 품목이 아닌데 현장에서는 종종 지원해서는 안 되는 품목으로 간주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재난관리법 체계 아래 중국 등 통과국과 대화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부터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제재 결의 1718호와 1874호 그리고 2270호를 차례로 채택했습니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품과 무기 그리고 현금 이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 결의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모로 지금은 미국의 망명에 살고 있는 고용숙 씨가 최근 미국 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김 제1위원장이 어떻게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또 자신이 미국행을 택한 이유를 밝히며 언젠가는 평양을 가보고 싶다는 바람도 피력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이른바 로열 패밀리로 알려진 고용숙 씨는 김정은 위원장의 생모 고용희 씨의 여동생입니다. 고 씨와 남편 리강 씨는 27일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이미 8살 때 김정일 정권의 후계자로 간주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992년 북한 고위 관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김정은의 8살 생일 때 별 계급장이 달린 장군 제복을 선물 받았으며 그때부터 군 장성들이 어린 김정은에게 경례하면서 경의를 표했다는 설명입니다. 고 씨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김정은이 평범하게 성장하기 불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널리 알려진 것처럼 1982년생 혹은 1983년생이 아니라 1984년생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린 시절부터 게임이나 기계장치를 좋아했고 배나 비행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했다고 회고했습니다. 고 씨는 김 위원장이 말썽꾸러기는 아니었지만 성미가 급하고 참을성이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어머니가 놀기만 하고 공부를 안 한다고 야단치자 말대꾸를 하는 대신 단식투쟁을 하곤 했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1992년 김 위원장의 형인 김정철과 함께 스위스 베른에서 살기 시작한 고용숙 리강 부부는 김 위원장이 12살 때인 1996년부터 2년 동안 김 위원장을 보살폈습니다. 고 씨는 스위스에서 보통 가족처럼 살았고 김 위원장 형제의 어머니처럼 행동했다며 김 위원장에게 보통 아이들처럼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올 것을 권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해외 거주의 특혜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고 씨는 김 위원장 형제를 당시 프랑스 파리의 대표적 놀이시설인 유로 디즈니랜드 리조트에 데려갔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와 관련해 고 씨의 사진첩이 스위스의 알프스 스키장, 프랑스의 유명 휴양지 리비에라 해변, 그리고 이탈리아의 야외 식당에서 김 씨 형제와 찍은 사진들로 가득했다고 전했습니다. 고 씨는 김 위원장이 여름에 북한으로 돌아가 해안가에 있는 원산의 대저택이나 영화관과 많은 방이 딸린 평양의 거처에서 지내는 걸 좋아했다고 말했습니다. 또래보다 키가 작았던 김 위원장에게 어머니가 농구를 하면 키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며 그가 농구에 빠져 농구공을 갖고 잠들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숙 리강 부부는 암에 걸린 고용이를 치료할 길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미국에 오게 됐다며 고용이를 살리는 것이 탈북의 동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정은의 부모가 모두 사망했을 때 자신들에게 위험이 닥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역시 갖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고 씨는 강력한 지도자와 가까웠던 사람들이 다른 이들 때문에 의도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는 것을 역사에서 종종 볼 수 있다며 그런 종류의 곤경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들 부부가 1998년 스위스 베른에 미국 대사관으로 진입해 망명을 신청했고 며칠 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미군 기지로 옮겨졌으며 그곳에서 몇 달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가족관계를 털어놨다고 전했습니다. 리강 씨는 북한 정권의 최측근 부부로부터 많은 비밀을 듣고자 한 미국 정보기관의 기대와 달리 자신들은 별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린 김 위원장 형제를 돌보고 공부를 시키면서 그들의 사생활을 많이 들여다봤을 뿐 핵이나 군사 비밀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고용숙 리강 부부는 이후 미국 중앙정보국 CIA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워싱턴 DC 인근에서 지내다 한국 교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작은 도시에 거처를 정했지만 한인들의 계속되는 질문 때문에 한인은 물론 아시아계 주민들도 거의 없는 곳으로 이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축이나 집수리 등 영어를 사용할 필요가 별로 없는 직업을 전전한 리 씨는 초기에는 하루 12시간씩 일하며 힘든 생활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들 부부는 이남 일녀를 두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수학자가 됐고 작은아들은 부모의 사업을 돕고 있으며 딸은 컴퓨터 업계에서 일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리 씨가 여전히 북한 정권의 동조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며 평양을 방문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부부 모두 조카를 거듭 김정은 원수로 부르며 그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리 씨는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종 목표라며 미국과 북한 모두를 이해하는 자신이 양국 간 협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라면 그를 만나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서울의 한복판 광화문 광장과 세종로 공원 일대에서 통일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남북 분단에 따른 아픔과 6.25 전쟁 납북자 문제 등을 알리는 행사였는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이제 만날 수가 없어서 여동생이 북한에 계셔서 만날 수가 없어서 단 하나의 사진으로 이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서울 광화문 광장과 세종로 공원 일원에서 통일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통일 박람회는 그래서 통일입니다라는 주제로 통일부와 통일준비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통일 관련 3개 기관이 협업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다수의 기관 단체가 참여해 통일에 대한 공감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제 이우락 중앙정보부장하고 김일성
판문점의 다양한 사진들을 전시한 공간인데요. 남북 대결 분단의 상징적 장소인 판문점의 변천과 남북 회담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남북 연락과 유림 씨입니다.
판문점의 뭐 역사, 그다음에 판문점의 남북 회담 뭐 이런 것들을 예, 갤러리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아, 이 사진은 판문점 포로 교환 사진인데요. 이제 뭐 돌아오지 않는 다리가 있어요. 판문점 지역에.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가거나 남쪽으로 가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다리고 지금 포로가 교환되고 있는 사진입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바탕으로 지금의 변화된 모습을 추정한 뒤 한국의 가족을 촬영해 남북의 가족이 함께 있는 것처럼 합성한 사진들을 전시한 공간도 있습니다.
이산가족 부스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산가족 어르신들이 헤어진 지 오래돼가지고 지금 못 만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북에 있는 가족을 지금의 모습으로 보고 싶은 건 열망이 있으세요. 그래서 과거에 가지고 나왔던 그 어린 시절의 사진과 지금 현재 여기 계시는 어르신의 모습을 이렇게 같이 합성을 해가지고 그 어린 시절을 다 세월을 지나서 60년, 70년 지난 후에 지금 현재 모습일 거라고 상상이 되는 그런 사진으로 이제 같이 합성해서 가족 사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합성된 사진을 본 관람객들은 벽에 붙여진 흰 종이에 이산 가족들의 만남과 통일을 기원하는 글을 적기도 했습니다.
네, 떨어진 가족을 위해서라도 통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썼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을 생각해서라도 통일을 하면
우리는 영원한 한 나라가 될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라고. 이렇게 다양한 체험이 있을 줄 몰랐고 다양한 체험에서 너무 재밌었어요. 페이스 페인팅 한 것도 그냥 다 기억에 남아요.
저희 학교가 통일 교육 시범 학교라서 통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게 됐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통일의 필요성을 더욱 더 깊게 느끼게 된 것 같아요.
6.25 전쟁 납북 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나와 국민들에게 납북 사건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 규명을 위한 홍보 활동을 벌였습니다. 6.25 전쟁 납북 진상규명위원회의 김성남 홍보 전문관입니다.
6.25 전쟁 납북자를 대상으로 한 그 전시 부스인데요. 지금 뭐 그 저희 6.25 전쟁 납북자가 거의 10만 명에 이르는데 지금 현재 신고하신 분이 5,505명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결정되신 분이 4,600명 정도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 홍보관에서는 뭐 그분들을 위한 그 명예회복 사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명예회복 사업의 일환으로 뭐 기념관이나 아니면 뭐 추모 사업 같은 걸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미리 이제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갖고 지금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분들이 뭐 북으로 가시면서 이제 그동안 뭐 한 66년 동안의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갖고 계신 그런 뭐 사진이나 아니면 유품들을 저희 좀 이제 전시를 해서 일반인도 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전시를 했습니다.
사실 DMZ 안에 수많은 공간이 있는데 이런 걸
비무장지대의 사진들을 전시하고 비무장지대의 사진 엽서를 관람객들에게 나눠주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통일부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 기획단 간인숙 씨입니다.
DMZ가 남북한 갈등으로 만들어진 공간이지만 이걸 평화적으로 잘 이용을 하면 정말 통일에 한 발짝 다가가는 그런 아주 우리의 소중한 공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정부가 구상을 갖고 있어요. 네. 그 안에 공원도 지어보자라고 저희 대통령님께서 13년 5월부터 계속 제안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요. 이 DMZ 안에는 지금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 생태계는 정말 잘 보존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공원을 통해서든지 일반인들한테 공개하고 우리가 이용한다고 하면 정말 통일의 정말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아주 중요한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홍보부스를 만들었습니다.
북한의 장애인과 아동 복지 사업을 하는 단체에서도 나와 그동안의 활동들과 북한의 장애인들이 만든 수공예품 등 다양한 물품들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국제 푸른 나무의 이호건 팀장입니다.
북한의 장애인들과 아동 복지 사업을 펼치고 있는 국제 푸른 나무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 우리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게임 때 북측 선수들 초청해서 같이 유치해서 했고 또 이번에 리오 올림픽도 지금 북측 장애 선수단 데리고 지금 출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 장애인 하면 이제 지체 정신체보다 지체가 있는 그래서 11개 특수학교가 있는데 거기 위주로 지금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북을 한 연 6회 정도 하고 있어요. 해외 동포 통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해외 동포분들 사가지고 오신
북한의 물품들. 네. 네.
이거는 저희 직접 장애인들이 직업 재활로 만든 수공예품들이에요.
사진 찍으셨고요.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통일박람회는 이 밖에 141개의 통일 관련 단체들과 시민들이 참여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한국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통일박람회가 지난주에 열렸습니다. 올해 통일박람회는 140여 개 북한 관련 단체가 참가를 했는데요. 행사를 주관한 한국통일부 통일박람회 태스크포스팀 박성열 사무관과 함께 자세한 행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박 사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올해 통일박람회가 지난 주말에 열렸는데요. 어떤 행사였는지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통일박람회는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 단체가 다수 참여하여 통일을 주제로 국민과 소통하는 참여와 소통의 장입니다. 특히 올해는 함께하는 통일, 맛있는 통일, 꿈꾸는 통일의 세 가지 컨셉으로 하여 대회 전체의 모토는 함께 즐기며 꿈꾸는 오감만족 통일축제로 잡아 국민들이 즐기시면서 편하게 통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장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네, 주관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예, 작년에는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해서 첫 번째로 이제 아이디어를 구현을 하게 되었는데 통일부와 통일준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특히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공동 주관으로 추가되어서 네. 3개 기관이 함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도 간단히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행사를 애당초에 그 열기로 한 거 목적이나 취지 같은 거 그런 것은 어떤 것인가요?
아, 예. 기본적으로 점차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 특히 젊은 층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통일 의지 결집, 통일 관심 제고가 통일을 이루는데 외부 여건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걸 돌파하는 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광복 70주년 계기로 우리 민족에게, 우리 한국에게 남은 과업인 통일에 대해서 한번 어떤 소통의 참여의 장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마냥 기다려서만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겠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자는 것이 바로 통일박람회의 개최 목적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행사이고 또 요즘 남북관계가 핵실험 이후에 엄중한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통일의 필요성을 이런 행사의 개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올해 통일박람회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어떤 점이었습니까?
예, 일단은 작년에는 첫 번째 행사였고 애초에 정례화를 예상하고 했던 행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대내적으로 그다음에 또 외부 국민들이 평가해 주시기에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고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 다시 개최를 하게 되었고 열린 행사로 개최하는 그 동력을 마련해서 추진력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었는데요. 단순히 그냥 개최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께서 좀 더 편하게 즐겁게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과 전달 방식, 예를 들어서 뭐 참여하고 체험하고 놀이형 뭐 그런 방식을 좀 더 개선하는데 주안을 두었습니다.
네. 그 여러 관련 단체들이 참여를 했다고 하셨는데 모두 몇 개 단체가 참여를 했나요?
예, 총 141개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실제로 신청하신 단체나 기관들은 훨씬 더 많으신데요. 저희가 예산과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광화문 광장이라는 공간상의 제약 때문에 신청하신 단체들 중에서 141개만 선별하여 수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1개 단체 기관이 참여하셨습니다.
네. 예를 들으면 어떤 단체였는지 소개를 좀 해 주실까요?
아, 예. 뭐 단체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분야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민간 단체뿐만 아니라 그 정부 정부 국책 연구원, 지방 자치 단체 등 같은 관, 그다음에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KBS, 연합뉴스 같은 언론 뉴스, 그다음에 뭐 서울대, 동국대 뭐 등등의 이제 북한 관련된 학술 활동을 하는 학교나 학술 단체들, 그래서 민관 학원대 분야에서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특히 인기가 많았던 거는 맛있는 통일 분야에서 남북 음식 한마당이었습니다.
네.
음식이라는 보편적인 소재를 통해서 남북의 뿌리가 같음을 그리고 분단을 통해서 조금 달라져 있음을 재밌게 확인하는 자리였는데요. 남북의 맛있는 음식도 직접 명인이 시연을 해보고 그걸 시식해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줘도 보고 그런 재밌는 부스가 특히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 단체들이 칸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부스를 만들고 그 부스 안에서 관람객들한테 여러 가지를 선보이는 그런 행사였군요.
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박람회였는데 이제 그 큰 실내 전시장이 아니라 야외 광장이다 보니까
네.
저희가 그 빅텐트, 스몰텐트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는데 그런 텐트들을 설치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분양 내지는 제작 지원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광화문 일대는 워낙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런 지역인데 반응이 어땠나요? 많이들 관람을 하셨나요?
예, 작년에 이 주최를 해본 저희가 느끼기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실제 여기 광화문 광장에서 계속 행사 치르는 거를 관찰해 보셨던 서울시청이나 종로구청 직원들 그다음에 주관한 경찰이나 시행사 직원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판단하는 게 굉장히 몰입도와 밀집도가 높고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더 진전된 부분은 관람객 인원도 인원이지만 그 외국인들 관람객이 눈에 띄게 증가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코너 중에도 통일 세계가 외치다라고 주한 외국인 유학생 연합이랑 함께 각국의 입장에서 한반도 통일을 바라보는 그런 코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이 더 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앞으로 계속 외국인들도 동참시킬 수 있게 다국어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개선하여 호응에 조응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그 통일 박람회라는 행사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 전하고자 하는 가장 주된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예. 국민들이 통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나아가 통일의 미래를 꿈꿔보는 계기가 조금이라도 되기를 바라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미 뭐 분단 이후에 벌써 3세대 정도가 지나서 그 동질감을 좀 약하게 느끼는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대한 희망과 벅찬 관심을 가져가실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저희는 관, 일부 민간단체 이런 일부 기관만이 통일을 원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각자가 다 통일의 미래를 여는 씨앗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 통일의 씨앗이 결실을 맺기를 함께 노력하는 그런 소통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축제를 준비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예, 작년에 개최한 데 이어 올해 이제 2회 개최가 성황리에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네.
이 동력을 바탕으로 매년 이렇게 개최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광화문 유동인구의 많은 수를 차지하는 외국인 관광객들과 그다음에 주한 유학생, 그다음에 권역으로서는 또 서울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그 지방 권역으로도 뭐 순회 박람회를 개최한다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의 통일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네. 자, 박 사무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통일부 박성열 사무관이었는데요. 지난주 서울에서 열린 통일 박람회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끝으로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북부 지방에는 새벽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하지만 비는 곧 그치고요. 점차 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29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봅니다. 평안남도는 오전에는 구름이 많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차츰 갤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아침 기온이 17도, 낮 최고 기온 28도, 안주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은 27도가 예상됩니다. 평안 북도 역시 오전까지는 구름 낀 가운데 비가 올 것으로 보이는데 오후부터는 다시 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6도, 수풍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은 28도가 예상됩니다. 강계 아침 12도, 낮 기온은 25도, 휘천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은 28도입니다. 황해도 역시 오전에 구름이 많습니다. 오후에는 구름의 양이 조금씩 줄어드는군요. 해주 아침 기온은 16도, 낮 기온은 28도, 용현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은 29도, 사리온은 아침에는 17도, 낮에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에는 비 소식은 없습니다. 다만 구름이 많고 흐린데요. 오후 들어서는 다시 맑은 날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함흥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9도, 풍산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21도, 원산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은 29도까지 오릅니다. 함경북도 청진 운기는 오전에 한때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역시 갤겠습니다. 삼지연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은 1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 오전에는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오후에는 비는 그치고 흐린 날씨가 이어집니다. 서해북부 오전 역시 구름이 많습니다.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5월 30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백악관 내부로 수상한 물체가 투척돼 일부 구역이 봉쇄됐습니다. 백악관 경호를 담당하는 비밀 경호국 관리는 한 여성이 30일 백악관 북쪽 담 너머로 어떤 물체를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는 폭발물 처리반과 화학물질 처리반이 출동해 해당 물체를 조사했습니다. 이날 오전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메모리얼 데이 연설을 마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사건 발생 당시 백악관으로 돌아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중서부 도시 시카고에서 지난 28일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4명이 숨지고 약 5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최연소 피해자인 15살 소녀 베로니카 로페즈가 타고 가던 차량에 누군가 총을 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카고 경찰 당국은 미국 휴가철이 시작되는 메모리얼 데이 휴일 동안 거리 곳곳에 경찰력을 추가 배치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총격 사건으로 최소 12명이 사망하고 44명이 다쳐 경계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시카고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지만 최대 도시인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보다 살인율이 높다는 오명을 써왔습니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첫 3개월 동안 시카고에서 141명이 살해돼 지난해 기록 82명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일본에서 아베 신조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56%로 나타나 지난 2014년 9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신문과 도쿄 TV는 30일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아베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56%로 전달에 비해 3%포인트 상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2%는 최근 이세시마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개최 과정에서 아베 총리가 보여준 지도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거의 대부분인 92%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이 잘 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정부가 내년에 도입할 계획인 소비세 인상안에 대해선 여전히 절반이 넘는 63%가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억만장자 숫자가 매년 30에서 40% 비율로 늘고 있지만 자선 사업에는 여전히 인색하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유엔 개발기금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자선 기부금 규모는 미국이나 유럽의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지난해 중국의 억만장자가 38%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기간 이들의 순자산 가치는 1,700억 달러가 늘어나 총 8,3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중국의 억만장자 증가 비율은 미국에 이어 전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유엔 개발계획 중국 사무소의 구칭 부소장은 BOA에 자선기구들의 투명성 부족을 중국에서 기부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 꼽았습니다. 구칭 부소장은 중국에서 자선기금 사용과 관련한 대형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고 기부를 장려할 만한 세금 혜택 또한 드물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정상이 1차 세계대전 최악의 전투인 베르뎅 전투 발발 100주년을 맞아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9일 양국 화해의 상징인 프랑스 베르뎅에서 열린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두 정상은 30만 명의 프랑스군과 독일군이 희생된 베르뎅 전쟁터에 마련된 군 묘지에 영혼을 상징하는 불을 밝히고 손을 맞잡았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행사에 참가한 4천여 명의 양국 청소년들에게 국수주의적인 사고의 위험을 경계하면서 21세기의 도전은 함께 힘을 모을 때만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레반 무장 세력이 아프가니스탄 남부 헬만드주에서 공세를 강화하면서 약 30명의 아프간 군인이 사망했습니다. 탈레반이 지난 28일부터 아드살리와 게레시크, 마르자 지역에서 합동 공격을 시작하면서 희생자가 잇따랐다는 게 아프간 관리들의 설명입니다. 탈레반 반군은 밤새 전투를 벌여 마르자에서 라시카르가 지역을 잇는 주요 도로에 전초기지 4곳을 점령했습니다. 아프간군 사령관들은 현재 라시카르가 외곽에서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의 백성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